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왜 공부하고 있는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8장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게 지금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특별히 유대에게 유혹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할례받고 할례받은 그런 상태로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그 기독교 그걸 다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 히브리 성도들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혼동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 서신을 보내서 히브리 사람들이 중대하게 여기는 천사들보다 더 좋으신 분 예수님이다. 너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이가 예수님이다. 구약시대 히브리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이 없으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속죄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끌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지금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좋으신 제사장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영어로 갔으면 Better Covenant, Better Testament를 가져오신 분이고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데가 성막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막보다 더 좋은 데 섬기는 분이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간 희생예물은 짐승의 피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그 피를 직접 드린 훌륭한 제사장이다. 이 내용을 지금 8장, 9장, 10장에서 한 장씩 할애해서 더 나은 제사장이 8장에서는 더 나은 언약을 가져오시고 9장에서는 더 나은 성소에서 섬기시고 10장에서는 더 나은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분이다. 이걸 지금 한 장 한 장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예표들이 가리키는 분 그분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된다. 보상에 손실을 당한다. 이대로 더 나가면 하나님이 심지어 징계하시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채찍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런 예표들 그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실체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서 예표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장에서 더 나은 언약을 가져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그 더 나은 언약에 근거해서 구약시대의 인간 제사장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을 먼저 잠깐 요약을 드리면은 제사장 체계가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레위의 제사장 체계로 아론의 아들들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본질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3절은 구약의 제사장 체계는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잠정적인 것이다. 결국 없어지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4절에서 5절은 신약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의 새 언약의 중재자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8장은 신약과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가 가져온 거 그건 구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는 새 언약 신약이다. 신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근거하고 있다.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한 거다.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다.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제가 8장에 있는 말씀을 한절 한절 설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새 언약, 뉴라고 한 거예요. 뉴. 그래서 첫 언약을 낡았다. 그걸 올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건 그냥 자동으로 옛 언약이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구약시대의 어떤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셨어도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세계 왔으니까 옛날 거는 자연히 옛 언약이랑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그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새 것이 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옛 것이 된 거다. 왜 새 것이 왔고 오리지널이 있는데 카피를 섬기려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가방도 그렇고 명품이 있으면 다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 명품 실체가 왔는데 왜 짝퉁을 섬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는 오리지널이 지금 왔는데 뭐하러 지금 카피를 섬기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요점은 뭐냐? 구약은 옛날에 그 모세의 언약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언약 때문에 마땅히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섬겨야지 카피를 섬길 필요가 없다. 이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게 뭐냐? 어디서부터 말했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가보니까 거기 소제목이 위대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지금 7장 28절까지 5장, 6장, 7장 자그마치 3장에다가 몇 절을 합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과거에 있던 그 대제사장은 상대가 안 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장에 걸쳐서 말한 그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다른 분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분이 위대한 제사장이냐. 첫째, 그분은 도덕적으로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7장 21절에서 28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레위의 계열을 따른 그런 아론의 계열을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시대 그 대제사장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많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다. 또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또 구약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은 딱 한 번에 모든 걸 완전히 끝내신 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장 28절에 우리에게 있던 과거의 그 대제사장은 다 죄를 가진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은 누구냐? 거기 가서 보니까 거룩히 구분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 우리의 대제사장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미 일을 다 끝내시고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리에 앉았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시대 이 성막에는 뭐가 하나가 없었냐. 의자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했지만 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일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전히 한 번에 끝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앉는 것도 그냥 어디 이런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10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에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1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2장 2절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왕좌에 앉아계신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땅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섬기는 분이다. 완전히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막에서 성소에서 섬겼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섬긴다. 2절 가서 보니까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긴다는 거예요. 땅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만든 거고 하늘에 진짜 오리지널이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섬기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에서 섬겨야 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 나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자 먼저 어떻게 이분도 이 성소에서 섬기는가 논리적으로 가서 보니까 3절 말씀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반드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신명기 12장 13절 14절 가서 보시면 내가 택할 곳이 있다. 반드시 거기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소, 우리 영어로 sanctuary라고 불렀어요. 거룩이 구별된 그런 장소.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지정한 그 장소에서만 예물과 희생물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제사장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성소에서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또 잘못 오해하시고 아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매일같이 예물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참 성막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물 드리는 건 끝냈어요. 몇 번에? 한 번에 끝내셨어요. 예. 지금 참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게 핵심이지 매일같이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드리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 참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게 핵심 포인트지 거기서 매일같이 예물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거의 모든 것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피를 드린 겁니다. 매일 피를 드린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 땅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게 다 모형에 있는 모형. 모형은 이런 것들로 피, 짐승의 피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될지니라. 짐승의 피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리지널 성막을 섬기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성막을 본떠서 만든 땅에 있는 데 이런 데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게 나타나시는데 매번 피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 드리면 돼요? 한 번 드리면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에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참 성막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뭐가 있냐? 하늘의 참 성막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거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가 참성막이에요. 거기에 참제사장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희생 예물로 예수님께서 한 번 드린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피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건 매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계시고 살아있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하늘에 있는 참성막에 존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론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희생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은 예표 측면에서 이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에서 이제 섬겨야 된다. 왜 그러냐? 구약시대의 많은 것들이 신약시대의 예표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과장을 하다 보면 구약시대의 모든 게 다 신약시대의 예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을 읽으면서 사무엘기, 뭐 어디 사사기 읽으면서 이게 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것들이 신약시대의 예표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을 읽으시면 그러면 거기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아,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맞죠? 또 어떤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막. 구약시대 성막 이제 9장, 히브리서 9장 나오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한 2시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구약시대 그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속죄일, 1년에 한 차례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땅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의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 백성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아무 생각 없이 야 이렇게 만들어라고 텐트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원래 참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거든요. 그 참성막의 카피를 여기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안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야? 저 위에 바다가 있거든요. 하늘에도 바다가 있어요. 바다. 영어로 sea, S-E-A, 바다가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물두멍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을 카피로 이 안에 만들어주고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 모든 것을 본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늘의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의 양식과 거기 쓰이는 그릇과 여러 가지 그런 집기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청사진을 주시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느냐.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그렇죠? 그 양식은 본보기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이 진짜고 거기에 참 제사장이 계신다. 대제사장이 계신다. 10장 1절 가서 보니까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었느니라.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것들은 모방한 거다. 카피에 지나지 않는다. 왜 오리지널을 버려두고 카피를 섬겨야 되겠냐. 히브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여태까지 구약, 모세 율법, 그렇죠? 모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언약 하에서 살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새 것으로 옮겨왔다. 아, 지금 이제 오리지널을 섬기는데 왜 도대체 다시 카피를 섬기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것은 마치 실제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청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 청사진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무슨 광고하는 데 가서 보면 이 아파트 이게 멋있다고 그러고 칼라로 찍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데 살고 싶으세요? 그걸 중심으로 만든 진짜 건물에 살고 싶으세요? 아, 건물에 살아야지. 아무리 좋아봐요. 그건 카탈로그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 이건 모세의 무슨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이 지금도 피를 뿌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보니까 거룩해 보이지. 예. 천주교가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근데 뭐라는 거야? 그거는 청사진이야, 청사진. 이미 다 지나갔어. 뭐가 왔어요? 실제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청사진에 의거한 건물이 지어져서 거기 가서 살아야 진짜 건물에서 사는 거지. 아, 지금 카탈로그 보고는 여기 살면 너무 좋겠다. 이거 하면 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절은 구약은 이미 지나갔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지나갔다. 영어로 보시면 올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왔어요? 뉴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할 때 뉴, 구약 할 때 올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약 올드,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새 것이 왔다. 옛 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그렇죠?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9장, 10장 가면서 영어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 베터. 굿이 아니라 베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굿. 근데 신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건 베터예요. 굿보다 좋은 게 베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았다, 이게 더 낫다. 예. 자, 그러면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깊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한 아담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그렇죠? 다윗을 통한 다윗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난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이 주신 팔레스타인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만 이야기하고 싶으냐? 두 개의 언약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넓게 이야기해서 옛 언약과 내가 새 언약에 대해서만 오늘도 내가 얘기해 주마.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얘기할 거 없다. 당신들이 과거에 섬기던 건 그거는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건 새 언약이다. 내가 오늘 새 언약이 왜 중요한가? 예, 그거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옛 언약, 그건 구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Old Testament. 이건 율법의 언약이에요. 조건적이고 잠정적인 그런 언약이에요. 어떤 조건이 달렸냐? 이 언약은 히브리 백성들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지킨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데 조건이 뭐냐? 순종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누가 지켜야 돼요?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 말들을 고하라는 거예요. 이 말들을 처음에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러 가려고 할 때 너무 무서우니까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 혼자 듣고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너희는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말만 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금방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말이 끝나고는 설마 시간이 안 지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섬겨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열심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 그걸 다음에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법이 있어요. 종들에 관한 법, 공의를 행하는 거, 이런 시민법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의식법이 들어있습니다. 의식법.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도덕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 과거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정죄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결국 죽이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돼요? 간음자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죄 자체의 그 문제를 고치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한계라는 거예요. 구약의 한계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망의 직무, 정죄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구약이다. 구약시대 제사장들 왜 필요했느냐? 이 사망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보여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훈육 교사는 될 수 있어도 결코 죄 문제 자체를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이 구약은 제사장과 희생 예물 시스템으로 유지가 됐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율법, 그 안에 언약, 이것의 특징이 뭐냐? 성막과 제사장이거든요.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어느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가 됐어요? 개혁의 때까지. 개혁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야. 여기 종교개혁도 리포메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개혁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부과가 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옛 언약이다. 모세의 옛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을 주의 만찬으로 만들어주면서 뭐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렇죠? 이 새 상속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의 약속들은 항상 어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그러면 내가 장수한다? 그렇죠? 많은 곡식을 얻는다? 내 자녀들이 잘 된다? 다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은 여러분 가서 보세요. 다 무슨 복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법이에요. 왜 그래요? 땅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신약시대 새 언약의 복은 땅에 있는 거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만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100% 확실하게 약속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7, 80년 잘 사는 거 여기에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가오는 그 천국에서 확실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복들을 주셨다.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을 받을 때 그 중재자가 모세였다. 그렇죠? 모세. 백성은 시내산에서 너무 두려워서 우린 못 가니까 모세 당신이 갔다 와라. 당신이 듣고 온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 못 지키는 겁니다. 예, 근데 새 언약의 중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새 언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듣고 오면 그 말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못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와 같은 이 약속과는 상당히 다르다.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근거했다. 더 나은 약속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행하는 자는 아니면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느니라. 더 낫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8장 5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행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거저 주어진 그와 같은 복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시면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부활과 휴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휴거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 휴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몇 사람 정도만 어렴풋이 그냥 일반적인 부활이 있겠구나 이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신약시대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주 극명하게 깨끗하게 밝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맨 마지막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첫 언약, 구약시대,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렇잖아요. 첫째 것이 문제가 없으면 둘째 게 왜 필요해요? 구약에 문제가 없으면 신약이 왜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흠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 율법에 원래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데,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거울과 같다니까요. 죄가 뭐라는 걸 보여만 주지, 죄 자체는 고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구약시대 그 사람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누굴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구약인데, 새 언약은 그 구약에 따른 게 아니다. 구약 완전히 철폐가 된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이 구약이 다 지나간 이후에, 맨 마지막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 더 나은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거 접어두시고 예레미야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 테니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다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언제 기록된 거예요? 바빌론 침공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대언서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바빌론 민족의 침공을 이야기하면서, 바빌론 민족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간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구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새 언약 안에서 이 영구히 보존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다가와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와 같은 영광을 지금 3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30장. 30장 먼저 보겠습니다. 30장 3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영구히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 그 일이 생기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이 일이 생기기 전에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이때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남자가 마치 여자가 산통에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들에게 임한다.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그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임하시면서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7절 넘어가겠습니다. 31장 17절. 내 끝에 소망이 있으므로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던지고 멸하며 괴롭게 하려고 그들을 지켜본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과거에 있던 걸 치우고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모세의 그 언약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맨 끝에 가서 망치로 꽝 하고 하나 두드리는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35절에 나옵니다. 35절부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낮에는 해를 주어서 빛을 내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어서 그 별들이 규례를 가지고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더 이상 해가 빛을 내지 않냐고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냐 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시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낸 빛을 내는 한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데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악을 저질렀어도 이스라엘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되면 비록 7년 환란기라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이 올리브산에 내려와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열겠다. 이때 새 언약을 가지고 이들을 다스리겠다. 이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는 언약이에요. 이거 교회와 맺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은 저기 팔레스타인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모세와 맺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 왔던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9절에 히브리서 8장 9절.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예. 그 다음에 10절 가서 보니까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둔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돌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마음 속에 기록해 둔다.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된다.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재림이 때가 돼서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알아라, 복음을 선포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묘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고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뭐예요? 더 이상 대언이 필요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알아라. 주님이 이런 분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1장 9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마지막 때 이새 씨가 통치하는 그때 11장 9절 그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독사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박국.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이것도 역시 재림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재림. 예. 이런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과 불법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죄들이 사면된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여기 나와 있는 여기 7절부터 그 다음에 13절, 이 말씀은 재림의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 누구야?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아직 환란기가 되려면 지금부터 약 195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왜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가져다가 대입을 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여기도 답도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